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그 본질적으로 떡이냐 말씀이냐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교훈입니다. 떡이란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필요한 방법과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이고, 말씀이란 그 계획과 내용과 방법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떡과 하나님이 아니고 왜 떡과 말씀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제군주로서 우리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명령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고 항복시키시려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그 설득력의 첫 번째 증거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가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58장 같은 데서 이 하나님의 예리하신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미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런 표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관통력, 본질을 꿰뚫으시는 통찰력, 그 앞에 어느 것도 숨기거나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눈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를 설득하실 때 이런 식, 즉 옳고 그런 것, 하나님은 옳으시고 너희는 틀렸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느냐 하는 식으로 설득하러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나를 믿고 내 편에 서면 이런 복을 받고 나를 반대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이해관계 정도로만 우리를 설득하시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에는 인격적 항복이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정도 갖고만 항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고급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우리의 항복에는 사실 또는 이해관계, 그 이상의 항복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격적 차원에서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고급한 인격의 성품과 수준이 나타나야 비로소 사람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항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이 불꽃 같으신 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도 즐겨 묘사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째 매를 도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을 확인시키고 엄격한 선택을 요구하는 냉정한 군주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편드는 긍휼과 자비와 안타까움으로 찾아오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처지를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에 입각한 냉정한 선택 이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위하시는 인격적 차원에서의 항복이 이런 떡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에서 중요한 몫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초대합니다. 용서로의 초대며 회개로의 초대요 긍휼로의 초대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와 우리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차원에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초대에도 인간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구원회로의 초대에 인간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을 근거로 한 냉혹한 선택을 요구하시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상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내려왔었던 것을 전제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고 오늘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들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본질 하나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래서 오셨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7절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제사장 사가랴의 고백입니다. 그가 자기를 통하여 날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거기 합니다.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자,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야 58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통찰력은 무엇으로도 그 심판과 그 사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사실을 제시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명령을 내리시며 냉혹하게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처절한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려는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초대 인간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몫인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보상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설득의 중요한 본질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에 입각한 것, 냉정한 진리, 무엇이 이익이냐 이런 식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옥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요구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로 우리를 항복시키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속에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복과 우리의 처참한 이 운명을 바꿔놓은 복된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 인격적 항복을 요구하시는 그 항복을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열심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그 오신 예수는 다만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값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처지를 체험하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가 돼서 오신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오셔서 인생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이 전혀 하나님에서 준비된 오직 은혜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일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건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설득하는 하나님의 인격적 발언인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큰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어떻게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이 땅에 계셨던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왜 이 땅에 계셨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다고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 무엇인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재밌죠? 히브리서 3장 4장 몽땅 무슨 얘기였어요? 바로 이 얘기였잖아요. 떡이냐 말씀이냐 얘기였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본질도 떡이냐 말씀이냐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의 본질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을 실패케 하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직을 수행하시는 본질에 대해서는 시험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근데 어디에 시험을 거느냐면 그 방법에 대해서 시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 시험의 본질이 잘 나타난 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8절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려고 하러 돼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께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물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척생각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것이고 사탄의 것이 아니죠. 온 우주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하 만물은 지금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예수님께 이 세상을 주겠다라는 미끼를 던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구원하는 방법이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의 내용과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메시아 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과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식이어야 됩니다. 사탄은 목적과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절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승리의 내용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떡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뭐냐? 그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쉽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고 싶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떡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의 항복입니다. 그에게 순종입니다. 떡만 주시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리이까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할 자기를 비웁니다. 아시겠어요?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뭐예요? 그 늑대와 춤을 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 늑대와 춤을 이름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인디안식 이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름을 하나씩 다 가지는 중에 우리 박동준 목사님한테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동굴. 머리가 비어걸랑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복종하신다고요? 죽기까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최고의 순종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도 어떤 죽음입니까? 죽음도 굉장한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장렬하고 멋진 죽음이 아닙니다. 오해받고 매도되고 몸이 우레찬 고통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그 마음에 어떤 시험이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갈등도 없이 척척 정답으로만 가는 무슨 그 컴퓨터 칩을 내장하고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많은 갈등을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슨 그 죄에도 뭐 이렇게 빠질 만큼 이렇게 심지가 약하시고 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방불하게 이 땅에 사실은 오신 겁니다. 어떤 우리와 다른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관계와 그 하나 되심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의 항복, 그 연합, 이것으로 이기는 것이지 전혀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는 이런 식으로 이겨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 가시면 이런 식의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에게도 이 유혹이 있으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 고난의 길이고 성부 하나님과 잠시 결별해야 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주님도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답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설득하실 때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 이렇게 손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실과 현실이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근거들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격처럼 밑바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는 설득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을 드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이냐 말씀이냐라고 찾아오신 그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은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도 나 하나를 바꾸지 않는 분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요 그를 보내어 내 처지를 체험케 하신 분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항복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라는 서신을 받아야 하는 초대교회의 어떤 곤경에 빠진 예수 믿는 집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랬죠. 저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도로 바꿨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저들은 이중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것이 떡으로 보상되질 않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진심을 가지고 더 큰 헌신과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죠. 내 주를 믿고 주를 위한 헌신과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떡을 주어 나를 형통케 해요. 하나님의 일을 또 보란듯이 하게 하시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방치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큰 지금 신앙상의 문제거리다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죠? 내가 너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너를 떡 주어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네 진심을 받기를 원하고 너도 진심으로 나에게 보답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죄인된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사랑을 받아내시려는 것, 이것이 사랑이 요구하는 정당한 인격적 설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여러분이 보이는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저 미제 원조물자 받아먹는 고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더 형통한 길, 더 능력 있는 조건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의 진심으로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진심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와 이익이라는 것으로 사탕발림하여 내 마음을 훔쳐가지 않은 것 같이 또 하나의 영혼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저들을 찾아가기 위하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 같이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21절 이하의 말씀은 뒤에 이렇게 연결이 돼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항복받기 위해 어떻게 진심을 기울이셨느냐의 증거요. 동일하게 나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되는 것은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사신과 증인이 되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형통과 승리를 요구한다면 바로 이런 차원이어야지 보란듯한 보상, 말하자면 떡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눈앞의 이익을 위한 사기입니다. 신앙 현실의 어려움은 어떤 의미에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 묻어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심을 꺼내놓은 모습이요 우리 모두가 정당하게 항복해야 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부르심이요 발언이요 열심이요 다른 것과 짝할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차원에서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조건과 지위와 다른 모든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항복과 만족과 헌신과 승리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핑계로 우리의 오늘 필요한 자존심을 메꾸는 헛된 싸움에서 벗어나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는 정당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사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이 과연 주의 십자가를 입고 그리고 사랑의 승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